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김지사님이 또 기도도 해주셨지만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가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267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나눠서 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보는 가운데 이제 4장에서까지 바울과 어떤 대치 구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바울이 끄집어낸 후에 5장부터는 실질적인 교회 안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다루어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에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새 시대를 감당하는 운명의 공동체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를 감당하는 운명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공교롭게도 우리 사도행전과 지금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교회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네 가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지표.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어떤 교회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성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로 교회는 통일성, 유일성이라고도 합니다. 통일성. 세 번째는 교회의 뭡니까?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보편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캐톨릭 철치예요. 캐톨릭 철치. 그렇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 천주교가 천주교란 말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라는 카톨릭 철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 네 가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을 지켜온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 그 거룩성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Out of the world예요. 예, 세상 밖으로 이렇게 부름을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됐어요. To the world죠. 그 다음에 이대로 구분해서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In the world입니다. In the world. 그리고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not of the world라고 그러죠. 세상의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거예요. 새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전무후무했던, 구약시대에 없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왜 보냈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어떤 구별되고 따로 떼어진 곳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자리만 거룩하다 하시지 않고 우리를 세상 안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겁니다. 왜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고통의 문제를 겪냐? 왜 다투고 아프고 넘어지고 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내고 왜 그 가운데 우리 삶이 그대로 두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삶을 그 가운데 그대로 두시냐? 그 가운데서 성도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 삶에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픔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죠. 그럼 도대체 거룩성은 언제 어떻게 나타낼래?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함께 부딪히고 뒹굴면서 아파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름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어제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전 시대는 죽음이 전부다. 이 세상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다가 이제 성령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거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분의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 두시는 거죠. 누군가 고통당하고 다른 성도는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덜 거룩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다? 천만의 말씀. 그 다음 만만의 뭐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라고 두셨구나. 교회의 거룩성이면서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죠. 교회는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남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남의 교회가 잘되면 우리 교회가 망하고 남의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려고 그러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은 다 교회입니다. 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대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보편적이다.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성과 연속성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세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다.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 세상을 위해 서 있는 교회,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이 세워두신 대안적 교회다. 그리고 사도생입니다. 네 번째가. 이것은 교회는 사도들의 전하여 준 복음에 기초합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 삶으로 보이신 것, 명령으로 주셨고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을 사도들이 교회에 전하여 준 것, 그것을 교회가 믿기 때문에 사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성은 사도직은 그때로 한정되어 있어요. 사도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도를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선택하셨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서 마띠아, 유다가 죽고 그 유다의 그 빈자리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죠. 제비 뽑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사도가 마띠아예요. 결국 그 열두 사도 이외에 주님이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사도직은 끝났지만 사도가 추구했던 가르침, 전했던 가르침, 복음, 그리고 그 가치, 이것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준 순수한 복음을 간직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음 세대로 전하는 교회, 순수하게, 왜곡되지 않게, 잘 지켜서,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4장, 우리가 고린도전 4장을 넘어왔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우리가 바울도 사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직접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그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인정을 하죠. 이게 독특한 이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순수한, 온전한,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복음을 교회에 전했는데 교회가 그가 전한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를 교회들이, 성도들이 왜곡하기 시작했죠. 떠난 후에. 친 것을 우둔하다, 멍청하다 평가하면서 자신들이 깨닫는 어떤 지혜, 고상함을 앞세워 교만해졌고 결국은 가르친 사도를 대항하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4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네 가지 지표 중 단 한 가지라도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나머지 세 개가 있어서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오염되면 병든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도성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당히 왜곡했고 무엇보다도 사도의 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르치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는 설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스스로 흔들고 무너뜨린다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직면한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잘못했다고 마냥 모든 것을 쳐낼 수가 없어요.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 되고 다시 복음 위에 제대로 서도록 가르쳐야 될 막중한 그 관계의 진전을 기대해야만 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 읽었던 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다. 일꾼으로.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쭉 얘기했어요. 3장에서도. 그러면서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맡은 자들이다. 맡은 자들. 맡은 자들이 누구냐면 맡긴 자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 맡은 자들입니다. 맡긴 자의 뜻을 위해서. 맡긴 자가 무엇을 맡겼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보냄 받은 자죠.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그에게 주었고 계시로 그 계시로 받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시 그대로 전해준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맡은 자의 바울이 강조하는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게 바로 뭐냐면 충성, 신뢰함이에요. 신뢰감,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맡은 자가 믿을만 하지 못,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그것은 맡은 자가 맡긴 자의 그 맡긴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로서 누군가에게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받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죠.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것. 바울이 어떤 은혜를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 바울이 생명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은 맡은 자일 뿐입니다. 맡은 자. 그러니까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을 그대로 훼손되지 않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맡은 자가 뭐 맡겨진 것을 새롭게 변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겨진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창조이고 성장이고 어떤 질서이고 이런 것을 맡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뭔가의 포스를 가지고 아우라가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말에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한국적 정서로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좋아해요. 그 한 목회자를 통해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부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성질들은 우리가 앞서도 보았죠.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목사가 잘해서 의미가 아니라 하찮은 목사를 통해서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 여러분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뭘요? 사실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목사만이 아니죠. 사역자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맡은 자예요. 맡은 자. 그러니까 맡기신 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복음을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의 거룩성 내가 삶의 현장에 부딪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그 삶의 현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곡되거나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해요. 자신 있게.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좀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돼서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느냐? 그건 나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일들이다. 자신 있게 지금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받고 평가받고 그의 리더십이 그의 가르침이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것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지금 이것은 어떤 태도냐면 교회 성도들과 의사소통을 꽉 막힌 이 독선적인 리더의 모습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데 성도들이 말하는 거, 불평이든 원망이든 평가든 목사에 대한 평가든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단칼을 잘라내고 산성을 쌓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좀 의사소통에 문제 있는 리더 많죠. 그런 지금 바울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평가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복음을 평가하려고 들 때 복음으로 복음을 평가해야지. 복음 아닌 세상의 지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평가하려고 하니 바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해. 입 닥쳐. 이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려고 해? 그것은 내가 평가받을 대상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뭐 입 닥쳐. 그러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아무도 평가하지 말고 교회 생활하라. 판단하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그 세컨 와이프를 근친상간을 하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를 책망하냐면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 그들이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진화의 초기 진화를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자기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 내치는 그 처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은 제대로 판단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순수하게 거룩하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고 확신 속에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가 됐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는데 내가 가진 복음과 반대된다면 그때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죠. 그때는 판단하죠.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성도가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목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볼펜으로 체크하면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목사가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도들 스스로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 속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주 얕은 어떤 조금만 말 바꾸면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세워진 사도들이 전하여준 사도성을 간직한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할 때에 철저하게 입을 막죠. 왜? 바울은 지금 맡긴 자에게 판단받을 그때가 반드시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성도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두려움으로 이 말을 사용해요. 너희들한테 판단받을 내가 아니라 나는 장차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에게 판단받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특권의 어떤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두려움의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해야만 하는 임무 속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귀한 덕목을 생명으로 여기며 가져가야, 운명을 가져가야 되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큰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모두를 받을지어다.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국은 전하는 자, 맡은 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에 더해서 그냥 그대로 복음을 전하여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이 그 그리스도 맡긴 자의 맡긴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다른 것이 전하여지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은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 하여 어떤 특권을 자랑했다든지 어떤 높은 위치에서 억압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보려고 했다든지 자기의 잘남을 세워보려고 했다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받아보려고 했다든지 절대 그런 일에 거룩한 이 사도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이 자신을 일꾼들을 심판하실 때에 바울의 말은 그때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혹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좀 감출 수 있죠. 좀 잘못된 부분은 감추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감출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 욕심을 얹어서 전했느냐, 거기에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빼고 전했느냐,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태도, 바울이 가진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는 복음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런 신실한 성실함, 신뢰, 이것이 그의 자질이고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맡은 자 그리고 전하는 자 혹은 오늘날에는 사역자, 목회자 얘기만 해당하는 덕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가, 사역자가 정말 복음적이냐, 복음 위에 제대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평가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복음의 전승을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내가 가진 복음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어왔던 이 복음이 얼마만큼 온전하고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자가 요즘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이렇게 신년이 되고 하면 한국 사람 뭐 기사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인지 모르죠. 사실 물건을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자가 그 지금 물건을 새로 전하는 과정에서 막 만듭니까? 혹은 또 전하는 과정에서 뭘 이렇게 바꿉니까? 더 좋게 합니까? 막 해서 이렇게 가져다 줍니까? 물건을 전하는 자는 그 물건을 무엇인지 사실 그 안에 보지도 않고 자기 임무는 뭐냐면 이 물건이 그대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요청한 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은 물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죠.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감사는 이 물건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죠. 이게 물건이라는 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좀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러시아의 뭐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28살인가 9살인가 그 반체제 운동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죠. 여러 명이 사형 선고 받는데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그날 형장에서 형 집행자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5분의 시간을 흙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5분을 어떻게 써야 될까? 5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처음 2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2분 지났다 선언이 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가족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니까 또 2분이 지납니다. 마지막 1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자연들, 나무들, 산들, 바람, 이 모든 것을 다시 이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자. 마지막 1분을 다 쓰는데 이제 형 집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저 멀리서 하얀 깃발을 든 군인이 막 달려오면서 형 집행을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리고 형 집행을 멈추죠. 황제가 사형을 유배로 바꿔서 형 집행을 거두라는 명령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됐고 유배지에서 그의 이제 인생 철학이 사람은 5분, 인생은 5분만 사는 5분의 연속이다. 그만큼 5분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인생 자체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들이 뭐 역사적으로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형 집행의 정지를 그 왕의 서한을 가져오는 군인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좀만 늦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손잡고 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 군인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아니죠.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죽음 가운데로 달려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생.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예수님 믿었겠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감사,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진실하고 순결하게 충성을 다해서 그대로 받은 바 그대로 전하려고 내 생명을 내놓고 있었다.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호의호식하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받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만을 들고 달렸던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에 들어갔던 바울에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도의 말이 어떻니 잘못된 이런니 하고 평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하나님이 나는 성실했다. 충실했다. 그거는 하나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니까 충성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이니까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려고 할 때에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맡으며 살고 있는가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을 지표로 삼아 거룩하게 이 시대의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대, 운명으로 부름받은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을 하나님 담대하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맡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의 어떠함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가치와 사명과 사역을 계승하며 그 복음을 하나님 온전히 순수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부름받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 고통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성과 통일성과 그리고 보편성과 사도성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참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